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가 필리핀 정부의 남중국해 관련 소송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는 오늘 판결에서 중국이 남부 해안을 따라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의 행위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로,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는 국제조약입니다.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 내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암초의 환경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리, 이익은 어떤 환경 아래서든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퍼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해양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아울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제와 냉철함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이번 판결은 필리핀과의 분쟁에 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혁명 수비군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접근하는 미 해군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다섯 척의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조셉 호텔 미 중부사령관은 이란 군함들의 이번 접근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면서도 이들이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해 걱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함 다섯 척은 유도미사일 경비함과 쾌속정 네 척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쾌속정에는 기관총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군함들은 미 구축함 뉴올리언스호와 스타우트호 근처에서 해협을 통과하는 미 군함들의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공간이 좁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매일 잔인한 고문이 벌어지고 도주를 시도할 경우 곧바로 사형에 처형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보고서에서 ISIL의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 방식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탈출을 막는 실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ISIL이 지난 21개월간 장악한 마크무르 지역에서 탈출해 현재 쿠르드족이 운영하는 난민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은 ISIL의 국제법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이슬람교에서 금하는 담배를 판매한 남성이 18일 연속 구타당한 일과 이슬람 규정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여성 ISIL 요원 15명이 달려들어 수시로 물어뜯는 처벌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만난 뒤 믹 니콜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을 면담하고 미군들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잔류 병력을 8,4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뉴욕 채널 차단과 미북 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북측에 대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Pyongyang to adhere to its commitme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미국 의회가 2017년도 국방 국무 분야 세출 법안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장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뉴욕 채널을 차단하고 북미 관계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도 요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미 북간 뉴욕 채널 차단 등을 통보한 북한의 최근 수사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은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Pyongyang to adhere to its commitme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and grant consular access.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지킬 것을 충고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영사 접근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유일한 접촉 통로인 뉴욕 채널도 완전히 차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이처럼 북한이 미국과의 뉴욕 채널 차단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 간 사실상 유일한 대화 창구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일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It means nothing. I must say withdraw their entire delegation to the UN mission. It's always going to be a New York channel.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의 외교관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 뉴욕 채널은 그대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이 이번 발표로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거나 반대로 대화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교관들이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시 권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대화 공간은 남아있게 돼 양측의 대화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의 이번 발표를 미국 측의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일각의 해석은 다소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토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 역시 북한의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스토로브 전 과장은 미국이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뉴욕 채널을 언급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도 뉴욕 채널이 기관이 아닌 단순히 국무부 동아태국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의 대화를 의미하는 만큼 마치 텔레비전을 켜듯 언제든 채널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학 선임 연구원은 뉴욕 채널의 차단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give and take, a lot of interesting, useful discussion. I think more recently it's not like that anymore, and that it's just each side.
위트 연구원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뉴욕 채널을 통해 미북 간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았고 흥미로운 토론도 자주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선 뉴욕 채널이 활용되는 빈도가 크게 줄었고 내용면에서도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트 연구원은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 창구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가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대화 중단인지 어떤 미국인과도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뉴욕 채널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를 창구로 삼아 이루어지는 외교적 접촉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뉴욕 채널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지난 1993년 당시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가 뉴욕에서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것이 계기가 돼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무부와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인 물밑 접촉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 논의를 위해 뉴욕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고 북한 역시 지난해 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내 평화협정을 제안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반발해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죠. 이에 따라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신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당국이 지난 10일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 조치에 반발해 나온 겁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씨 등 두 명입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생으로 지난해 말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올해 1월 2일 북한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2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사죄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severity of my crime.
And I have 2016년 1월 1일 이른 아침에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북한인들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비어 씨의 기자회견은 사전에 기획된 북한 당국의 의도에 짜맞춰져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16일 원비어 씨에게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입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sentence is unduly harsh for the actions Mr. Warnby.
이어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때 북한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2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부터 중국 옌지에서 기업 활동을 했으며 2008년 8월부터 라산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4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김 목사가 국가정보근무와 간첩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10년 노동교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억류 중인 원비어 씨와 김동철 목사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언급한 전시법이 따로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전시법을 거론한 것은 전시 상황에 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대북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전시법을 적용해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7년 회계 연도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쓰게 될 예산 항목에 대한 미 의회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북한에 대한 원조와 경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7 회계연도 세출 법안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명시됐습니다.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국방 세출 법안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자금도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 법안에 첨부된 하원 보고서는 북한이 50년 이상 한반도에서 도발과 긴장 고조 전략을 이용해 국제사회가 자국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동반자로 합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불행히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정은의 선동적인 행동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 대외 운영 세출 법안도 경제 지원 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에 위해서 쓸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지원기금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 특정 지역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북 경제지원기금으로 각각 350만 달러와 250만 달러를 책정해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이 기금을 한 번도 배정하지 않았고 국무부 관련 부서가 자체 예산에서 별도 책정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 세출법안을 동반하도록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행동과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 회계연도 국무 대외 운영 세출 법안은 북한에 대한 VOA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의 방송 시간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책정하도록 했고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친지 상봉과 관련한 협의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크 커크 상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북한의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을 위해 협의를 촉구하는 법안 내용이 세출 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한국 정부 당국과 논의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협의해야 합니다. 또 국무장관이 2004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장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당국이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위성사진에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 차량이 포착된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영 매체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관측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 행정부가 최근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시킨 사실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 행정부가 김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반발해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 정부에 뉴욕 미북 접촉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사실 등을 북한 내부 매체가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최고 존엄을 정면으로 공격한 미국을 규탄하는 군중시위 움직임도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의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 위원장 등 3부자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보였던 반응과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격 표적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특대형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대남 비방에 열을 올렸습니다. 비난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대내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대외 방송인 평양방송, 대남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가 총동원됐습니다. 또 이들 매체들은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등 북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물론 평양방직공장 등 일반 주민들이 쏟아내는 한국에 대한 거친 비난의 목소리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사격 표적지 사건과는 달리 김 위원장을 인권 탄압의 주체로 낙인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실이 퍼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부 북한 주민들도 불법 구금이나 강제노동 그리고 총살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의 부당성을 선전하고 북한 주민들의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도 최고 존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최고 지도자가 대내적으로 지닌 정당성의 문제 또는 정통성의 문제 그리고 특히 최고 지도자의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들에 대한 우려를 북쪽이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미국의 제재 인권으로 문제로 인한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가급적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강한 통제를 하면서도 미국의 뉴욕 채널 차단을 통보한 것은 이른바 수령제 국가의 체제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기 나라의 최고 존엄과 관련해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적시함으로 해서 존엄을 그 훼손했다 이런 이제 내부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 그래서 유역 채널을 닫았다고 봐야겠습니다.
고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발표를 계기로 향후 전국을 전시법에 따라 다뤄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이를 핵능력 고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탈북 2세 어린이들은 중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아나 선교회 천규원 목사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탈북 2세 어린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탈북 2세 어린이는 3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천 목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아기를 낳은 북한 여성 대부분은 인신매매 희생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그런 수요가 많고 북한에서는 또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먼저 돈을 주죠.
천 목사는 이처럼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들은 종종 아무런 법적 지위와 권리가 없는 인권 유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서 태어난 탈북 2세들은 중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학교에 가거나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두리아나 선교회가 지원하는 탈북 여성과 탈북 2세 어린이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인권 유린과 착취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올해 15살 탈북 2세 어린이 한예슬 양의 말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그냥 위험하고 무서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자유?
한예슬 양을 비롯해 천 목사가 구출한 탈북 2세 어린이들은 서울에서 두리아나 선교회가 운영하는 두리아나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교육과 한국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미국 뉴욕에서 방문한 한인 자원봉사 학생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Red, not red, okay?
Is red.
Red 아니다. Red.
외모만으로는 탈북 2세 어린이들과 미국의 한인 학생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아주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올해 20살의 유은경 양은 북한에서 겪은 극심한 가난과 기아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길가에 풀이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량의 그런 것보다 풀을 더 많이 먹고 살아요. 식량 같은 게 없고.
한국 정부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2세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천 목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대학 특례 입학과 병역 면제, 생계비와 주거비 등 정착 지원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천 목사는 한국 정부가 이들 탈북 2세들에게도 탈북 청소년들과 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2013년 이후 3년 넘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외화 사용 비중이 급증한 데다가 식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2013년 이후 3년 넘게 안정세를 보이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북한 시장의 쌀 가격과 환율은 2012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안정화된 이후 3년 넘게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 시장의 쌀 가격과 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각각 5.6%, 4.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12년 당시 물가가 전년 말 대비 80%, 달러 환율이 65%가량 오른 데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값은 1kg에 북한 돈 5천원 안팎, 달러는 8천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의 물가가 2013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심화된 외화 통영 현상을 꼽고 있습니다. 외화 사용이 북한 원화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북한 당국의 통화 발행을 줄이고 통화 발행에 따른 이익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입니다.
2009년도 화폐개혁을 하면서 북한 정부가 화폐 발행량을 아주 크게 늘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 와서는 북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고 과거의 물건을 살려면은 200배나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한 원화 대신에 달러나 위안화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2013년 이후에는 북한이 통화를 이렇게 느린다 하더라도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향후에 북한의 물가의 그 변동은 실물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북한 당국이 지난해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 100%에 해당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화폐개혁이 북한 돈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수출입은행 주최로 열린 북한의 금융토론회에 참석한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북한에서 화폐개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2009년 말의 화폐개혁은 그 이전에 치렀던 그런 화폐개혁, 뭐 화폐교환입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할 수 없이 컸고 따라서 이제 2009년도 몰수용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북한 원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화로 인해서 일정 정도 현금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사실상 그 현금 자산을 거의 다 몰수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북한 원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너도나도 외화를 보유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상황도 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탈북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가구당 현금 자산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화폐개혁 이전 40에서 60%에서 화폐개혁 이후에는 60에서 90%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가구당 한 달 지출액 가운데 외화로 지출하는 비중도 화폐개혁 이전 20% 안팎에서 화폐개혁 이후에는 40에서 60%까지 커졌습니다. 외화가 사용되는 품목도 확대됐습니다. 화폐개혁 이전에는 가전제품이나 주택 구매 등 주로 고액 거래에 한정됐지만 화폐개혁 이후에는 쌀이나 밀가루 등 식량 구매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으로의 식량 공급이 원활한 점도 식량 가격 안정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가뭄 등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의 쌀값이 여전히 안정적인 것은 최근 수년간 축적된 곡물 재고량에다 비공식 무역을 통해 시장으로의 식량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상인들이 밀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식량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는 것은 식량 생산하고 전체 수요하고 견주어서 식량이 부족한 것이지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는 그 식량 그 수요와 공급은 꽤 균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6%와 9%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작년 같은 기간의 1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과 국제시장의 곡물 가격 안정화 추세도 북한의 쌀값 안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제시장과 중국 시장의 쌀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0.9%와 1.4%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보여온 시장에 대한 우호 정책이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작동하는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비공식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조금 적어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시장이 작동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떠한 물품이 공급되고 이런 것들을 그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공급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 시장 물가의 경우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북한 시장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 및 식품은 대북 경제 제재에 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공급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물가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의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 한은 물가가 크게 변동할 요인은 많지가 않죠.
다만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사재기 등으로 인해 쌀이나 기름값 등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예, 중국이 꾸준하게 지켜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재판소가 판결했는데요.
예.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어제 이라크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네.
또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해외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서 상설 중재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중국이 패소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가 오늘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요. 중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과 원유 채굴권에 관련해서 필리핀 주권을 침해했고 또 영유권 근거가 없는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했으며
네.
해당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필리핀 어선이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중국이 이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영유권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네, 필리핀이 이제 상설 중재 재판소에 소송을 낸 거고
네.
이제 재판소에서는 중국 쪽에 근거가 희박하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준 건데 이
네.
판결 근거는 뭡니까? 자세히 좀 볼까요?
예, 이 남중국해가요. 중국 대륙 남부하고 베트남 동부 해안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을 해왔죠.
예.
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에 9개 지점을 정한 뒤에 선을 그은 이른바 구단선을 제시해서 영유권 주장을 펼쳐온 건데요.
예.
이 상설 중재재판소가 이 중국이 구단선에 대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고 중국의 관련 주장이 무효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소송에서 이긴 필리핀 측은 즉각 대통령궁 대변인 명의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예.
중국 외교부는 또 성명을 두 차례 잇따라 냈는데 판결은 무효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도 없으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
밝혔습니다. 뭐 지금까지 지켜온 입장하고 달라지지 않은 건데요.
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이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서 소송 당사국 양측의 즉각적인 판결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앞서서 분쟁 당사국들이 침착하게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라고 주문을 했었죠.
예, 앞서서 중국은 계속 이 상설 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놓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판결이 난 이후에 중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부분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요. 중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를 가정해서
네.
전후로 이 중국의 대응 방안을 온건, 중간, 강경 이 세 가지 태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또 구체적인 과정까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먼저 온건한 대응은요. 이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계속하면서도 사실상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서 이웃 나라들하고 협력을 할 거란 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설 중재재판소 소송 상대방이었던 이 필리핀의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회담을 여는 등 영유권 분쟁 상대국들하고 1대1 협상을 통해서 남중국해 공동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논의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중국이 그동안에 취했던 그 움직임을 보면 과연 이런 온건한 대응을 할까 싶기도
네.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중간 수준의 대응은 어떤 겁니까?
예, 중국이 그동안 계획 해왔던 남중국해 방공 식별 구역 선포를 강행해서 다른 나라 항공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어느 정도 군사적 압박에 나설 거란 예측인데요.
예.
하지만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 이런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하더라도 미국이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2013년에 일본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도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이 정도 선에서 대응할 경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큰 충돌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유권 주장은 계속 이제 할 것이다. 이게 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군사적 충돌과 같은 그런 강경하게 나올 경우일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번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중국해상의 분쟁 핵심 지역인 이 스카보로 암초를 전면 매립해서 항공설비와 레이더 기지, 또 미사일 발사대 등을 설치하는 식으로 군사적으로 전면 도발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
남중국해상 그 밖의 인공섬에 군대를 상주시키는 조치도 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지나친 행동을 할 경우에 계속할 경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경고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최악의 경우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군사적 충돌을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내린 상설중재재판소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지난 1901년 공식 출범한 기관이고요.
예.
유럽 국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1899년 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여한 세계 각국 대표들이 합의한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협약에 의해서 2년 뒤에 공식 업무를 시작한 건데요.
예.
나라와 나라 사이 분쟁만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하고는 좀 달리
네.
국제기구나 기업, 개인과 국가 간의 다툼도 다룹니다.
예.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기관이 이 세 차례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요.
예.
국제분쟁 해결기관의 특성상 단 1심 판결로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네.
또 재판부가 사건마다 서럽게 구성되는데요. 각 분쟁 당사자 측의 4명까지 재판관을 선정해서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남중국해 판결의 경우는 중국이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외부 추천 인사들이 주로 재판관을 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서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나올 때 이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습니까?
예,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갖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조치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
이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언론 매체들도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이 중론은요. 재판소 출범 당시 맺어진 이 조약 규정상 판결의 법적 효력은 분명히 인정된다는 쪽입니다.
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이 상설중재재판소 체제 자체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라크를 방문했던 카터 미 국방장관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갔군요.
네, 어제는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 협력 방안을 이라크 당국하고 논의를 했고요. 예. 또 미군 증파 계획도 밝혔는데요. 오늘 아프간에서는 이 얼마 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철수 일정을 연기한 데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연기 계획,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9,800명 수준인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연말까지 5,500명으로 줄이려던 철군 계획을 변경해서
예.
내년 초까지 8,400명을 잔류시키겠다고 지난 6일 발표를 했습니다.
예.
ISIL 그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현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일정을 좀 바꿔달라고 예. 공식 요청을 해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양국이 내린 것 같은데
네.
ISIL이 점령지 일대에서 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고요?
네, 국제 인권 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담배를 팔았다고 의심을 받는 한 남자가 ISIL의 극단주의자들에게 구금돼서 18일 동안 구타를 당한 사례가 있고요. 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15명을 잡아들인 뒤에 서로 몸을 물어뜯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예.
또 ISIL 치하를 탈출하려다가 잡히면은 즉결 처형에 처해지는 등 인권 유린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경제난이 심각하다. 이런 소식 저희들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미국계 대형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가 이 베네수엘라 현지 생산을 무기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예, 주요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요, 킴벌리 클라크 측이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과 사업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현지 생산 시설 가동을 무제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해봤자 아무런 이익을 볼 게 없다라고 이제 업체 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에 대해서 즉각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 당국이요, 이런 발표가 나온 직후에 현지 공장을 비롯한 생산 시설을 접수를 하고 관련 시설 등을 압수를 했습니다.
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 사회주의 정부를 전국복시키려는 국제적 음모에 이 회사가 동참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 정부에 또 다른 악재가 있다고요?
네, 미국계 대형 금융업체인 시티은행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화 계좌 폐쇄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시티은행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정부의 외화 계좌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30일 이내에 중앙은행과 이 뱅크 오브 베네수엘라 계좌를 폐쇄한다고 통보해왔다.
네.
이는 금융 봉쇄를 의미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해외 항공사들도 베네수엘라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네.
베네수엘라 경제난이 심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난에 물가 고가 겹쳐가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지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
기본 식료품에 속하는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사치품 가격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현지 당국이 인접 국가와 콜롬비아와의 국경 지대를 일시 개방을 했는데요.
네.
생필품을 구하려는 인파가 3만 5천 명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손꼽히는 산유국이지만 최근에 유가 폭락과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또 최악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 경제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일고 있고요. 이 같은 혼란에 대통령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퇴출을 위한 법적 절차가 곧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 뉴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만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직 후보 지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다고 하죠.
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뉴햄프셔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하고 합동 유세를 하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가 지난달 24일에 미국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한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 아직 정식으로 클린턴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샌더스 후보 측의 입장은 상대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기해서 클린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 겁니까?
네, 양측이 어제 발표한 성명을 보면은요.
예.
샌더스 후보가 오늘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클린턴 후보 지지 집회에 참석한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 성명을 보면은 다 함께 강한 미국을 건설하고 상위 계층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상 한 달 전에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빨리 후보직에서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후보가 꿋꿋하게 지켜왔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분열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후보 사퇴를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었죠.
예.
민주당 정강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여기서 정강은 한 정당을 추구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하는데요.
네.
각 당이 4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열고 이 새 정강을 채택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새 정강 내용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샌더스 후보의 바람대로 그 샌더스 측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네,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 인상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오늘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8도고요. 평안북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지역이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신유주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중강은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낮 기온이 30도, 개성에도 역시 낮 기온 30도, 신계 역시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진에는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 풍산은 오전 오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8도, 심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5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3도, 성진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2도입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흐리고 또 서해북부도 역시 흐린 가운데 구름이 많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네, 7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가 필리핀 정부의 남중국해 관련 소송 판결을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는 오늘 판결에서 중국이 남부 해안을 따라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설정하고 남중국해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의 행위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헌장은 한 국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로,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는 국제조약입니다. 중재재판소는 그러나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미스치프 암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이 암초의 환경 시스템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효이고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리, 이익은 어떤 환경 아래서든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퍼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해양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아울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들에게 자제와 냉철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으며 이번 판결은 필리핀과의 분쟁에 한정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혁명 수비군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접근하던 미 해군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다섯 척의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조셉 보텔 미 중부사령관은 이란 군함들의 이번 접근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면서도 이들이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부족해 걱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함 다섯 척은 유도미사일 경비함과 쾌속정 네 척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쾌속정에는 기관총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군함들은 미 구축함 뉴올리언스호와 스타우트호 근처에서 해협을 통과하는 미 군함들의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텔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공간이 좁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매일 잔인한 고문이 벌어지고 도주를 시도할 경우 대부분 곧바로 처형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ISIL의 민간인들에 대한 통제 방식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탈출을 막는 실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이슬람교에서 금하는 담배를 판매한 남성이 18일 연속 구타를 당한 일과 이슬람 규정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여성 ISIL 요원 15명이 달려들어 수시로 물어 뜯는 처벌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동부의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폭탄을 실은 차량이 사람들로 붐비는 알라시아의 청과물 시장에 돌진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발 직후 바그다드 인근 일부 주요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최근 민간인 거주 지역에 비슷한 공격을 자주 벌여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